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체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소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또 국가사회적으로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기도도 하고 오늘 불렀던 찬양도 많이 있지만 환란 관한 그 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도 학기 요만쯤 되면 4월, 3월이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을 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학업을 포기하겠다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과를 사 먹기 어려웠던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죠. 무엇보다도 뉴스를 틀어보면 이제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또 우리도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어떤 환란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단과 환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작게는 견딜만한 어려움부터 크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환란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야고보서에 있더라고요.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욥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결과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렸죠.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앞두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도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자기 백성을 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환난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서 뒤를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모두가 말하는 지금 물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느헤미야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왜 구해야 되는지 같이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르 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때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돌아간 우리 백성들 유다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때마침 하나안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그 지역을 다녀와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식은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적이었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환난입니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큰 환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고 생활이 힘들어졌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욕입니다. 이런 형편에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 주변 민족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고 초롱했습니다. 어쩌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모욕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조롱과 모욕, 능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심각한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속에서 스스로 방어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되거나 아니면 다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전해드린 이 절망스러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과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성벽도 잘 있는 것 같고 교회 문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외형과 괜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와서 인사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 큰 환난을 당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분명합니다. 능욕이죠.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조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TV를 틀고 극장을 가보면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무방비라는 겁니다.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해서 사실 대답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질과 능력 속에서 그 틈새를 누리는 이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한 교회의 방어력, 교회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안 올라 그럽니다. 외국의 교회들처럼 점점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그 방법이, 그 묘책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는 비전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먼저 드렸던 기도는 놀랍게도 회개와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사실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멘붕.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예. 비트박스. 뭔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때 비트박스만 기억하면 된다. 일단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게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다음에 쓰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 비트박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비트박스인가 주크박스인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지 말아야 될 행동 지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트박스도 복잡해요. 기도하라입니다. 쉽죠? 기도하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아무런 대책이 떠오르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회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해야 될지 사람을 찾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놀랍게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능욕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면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자연재해면 중단시켜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라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기도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다르지 않게 이 모든 환난과 능욕과 이 무방비 상태가 우리의 범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회개해야 돌이켜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능욕과 무방비의 상태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비트박스 고속도로 사고 시에 마지막에 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행동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어디다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합니까? 가족에게 전화합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전화해야 될 곳은 경찰이죠. 119죠. 고속도로 순찰대죠. 왜요? 그 사람들이 와야 사고를 해결해주고 더 큰 사고를 막아줄 테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과 능력과 우리의 무기력, 그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엉뚱하게 전화하고 엉뚱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일이 더 커지듯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구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찌 회개의 기도가 그 시대 느헤미야만의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 이 위기의 시대 환난의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해야 될 기도 다른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략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도와줄 손길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위기가 찾아오고 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의 면역력과 우리의 방어력을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가 외형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의 삶의 주변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선택지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빨리 이걸로 하나 골라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구서 제출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그런 전략적인 기도를 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능욕을 당할 때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듯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듯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며 돌이키기로 결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 기도. 무엇을 왜 회개하느냐? 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준입니다. 회개의 내용입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범죄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비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 지켰으면 안 지켰겠어요.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회가 아닌 저 악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회개할 거 별로 없어 보여요. 괜찮거든요.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하고 비교적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비추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일을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니면 여론의 평가를 놓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그 수준에서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일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가 기준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립니다. 정치인들마다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라고, 심판해달라고 난리죠, 진짜. 끝났습니다. 여론조사가 결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여론이 결정하고 투표한 그 표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진 쪽은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그래, 우리가 맞았어, 우리가 옳았어 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속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한때는 그게 악이었는데 이제는 선이 되고, 한때는 그게 선이었는데 내일은 또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하는 척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능욕을 세상의 판단과 여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는 하나님께 행한 큰 악입니다. 악이 악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 평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한 예를 생각해 봤어요. 좀 예민하긴 한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붕괴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뭐죠? 출산율, 인구가 줄어들어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야말로 붕괴됩니다. 큰 환란입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회와 성도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데 내가 왜 회개합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해야죠.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주례할 때 많이 듣는 본문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 물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바빠서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겠다. 아, 귀찮고 어려우니 나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 나는 혼자 멋있게 살아보겠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르자면 주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결혼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와 출산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죠? 아내와 남편의 행복입니까? 행복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를 왜 낳아야 되죠? 유산을 계승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며 정성스럽게 키워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일진데 하물며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행복과 나의 불편함 때문에 밀어놓는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따르면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경제적인 대책, 사회적인 분위기 만들기 또 아니면 이민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만은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가 어떤 단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 지키지 않게 되어버린 이 시대를 놓고 나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가 붕괴된다고 하는 이 환란대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준은 나의 가치 판단도 아니고 정부의 대책도 아니고 사회적인 여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기준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많이 길어요. 간구하나이다인데 앞에 뭐가 길어요. 주기도문은 좀 짧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 깁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니까 긴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언약과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마땅히 심판하시며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 하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의 자격, 공로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큰 악을 행한 자들이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냥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근거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둘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삼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놓고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종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개와 회복을 간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 제일 처음과 마지막 거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 그것도 감사하죠?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 말고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대부분 다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너무 많이 들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날마다 악에 빠지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대부분 다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맨날 시험에 빠지고 맨날 악에 빠져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전혀 사해주지 않는 우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많이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평생 하는 거? 간절하게 하는 거? 산에 가서 하는 거? 그게 비결이 아니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요.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가 됐든 얼마나 길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며 기도의 신비이며 기도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잘못 구했던 것도 다 필터링 되고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한단 말입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심지어 용서해 달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며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시간 나와서 용서해 달라 회개해 달라 기도하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위기가 온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 진정성 눈물의 양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이기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같은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신실하신 긍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근거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니헤미야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을 간구할 때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청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청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순종,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어떤 우리의 아름다운 간증의 경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후회할 회자고 돌이킬 개자라고 그랬잖아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돌이켜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9절 거기 답이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어디냐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서가 살짝 긴 것 같지만 많이 길진 않으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40분 걸려요. 천천히 읽어. 오늘 보니까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고위 관직입니다. 느헤미야서 뒤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기도한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합니다. 52일 걸렸어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회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아니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져서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갖게 되는 것이 회개의 결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이 높아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노예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성과, 또 다른 성공, 또 다른 튼튼한 방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중간에 필요한 단계나 중간에 필요한 과정을 목표로 삼아서 회개하면 그 회개 아닙니다.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능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사모할 곳은 또 다른 성공과 또 다른 번영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옛날에 막 부흥성장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위기다. 열심히 회개해서 다시 또 부흥성장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북치고 막판을 불어도 애들이 교회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교회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 안 그러니까 회개 기도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많아져야지. 감사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과정과 단계로서 중요합니다만은 그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돌아갈 곳은 또 다른 부흥운동도 아니고 또 다른 성향영향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아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이 하늘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영광을 위하여 환난과 위기를 얘기하는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며 특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름은 자녀답게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또 위기의 소식을 듣고 그런 교회 안팎의 평가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회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쳐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이고 불타버린 성문은 그대로입니다. 이단들은 더 많이 활개를 치고 전도의 문은 막혀 있으며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핑계하기에는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분석하는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거든 간절히 바라건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